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안녕하십니까. 성실대형 차영주입니다. 공돈주식 번외편 51-1회 녹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9일 일요일 저녁 시간이고요. 다음 주 주식시장을 살펴본다라면 월요일날 일본, 홍콩, 대만이 휴장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아시아 시장에서 바로 밑으로는 이제 중국 시장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금요일날 이제 지수가 급락한 상황에서 현재 지금 동반 아시아 시장이 이제 멈춰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만의 문제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관의 매도세가 좀 멈춰줘야 되는데 기관의 매도세가 연일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지수에 상당히 악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또 다음 주 수요일 날은 9월달 미국 FOMC 의사록 발표가 있고요. 금요일 날은 엘런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부 이제 11월 달 금리 인상 미국의 얘기가 나왔었는데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수요일과 금요일까지 또다시 시장은 숨을 죽이고 변동성을 낮춘 상태에서 시장을 바라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요일 날은 옵션 만기일이고요. 금통위가 열립니다. 한국의 기준금리 변동은 좀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러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15일 날 토요일 날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에서 투자 설명회가 오후 2시부터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그 직장인 주식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을 낸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고요. 많은 분들께서 호응을 해주셔서 초반 판매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출판사 측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1시부터 사인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날 교재는 제 책이 교재가 되겠고요. 제 책을 통해서 직장인, 물론 직장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책을 통해서 현 장세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대략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질의응답을 가질 생각이고요. 1시부터는 사인회를 하니까 미리 오셔서 사인도 받으시고 그 설명회 전이나 후나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하신다라면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조절을 미리 02-413-5588로 하셔서 시간 약속을 좀 하신다라면 충분히 상담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전화로 예약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연이어서 10월 22일하고 11월 5일날 재무제표, 가을 재무제표 강의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전반에 대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 그리고 각종 리포트를 놓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11월 말에는 공시자료 읽기 강의가 또 계속해서 있을 예정입니다. 일단 재무제표 읽기는 모든 것에 이제 근간이 되는 거니까 그 강의를 들으시고 그다음 공시자료 읽기까지 읽으신다라면 여러분들께서 그 주식의 재무제표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는 어느 정도 잡아가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솔직히 주말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주 초반에는 도이치방크 문제가 발생되면서 유럽발 리스크가 있었고요. 그리고 주후반에는 엘리엇과 삼성의 이제 싸움이 되면서 삼성그룹주들의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었습니다. 이 부분은 51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의 그 번외편 객장 이야기를 계속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올 가을의 화두는 지주회사 문제 그리고 이에 파생되는 배당 및 자사주 문제가 누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인지하시고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삼성물산 매수를 필두로 해서 여러가지 이 사항들에 대한 이해를 빠르게 하실 수 있으셨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제가 제 책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결국 이제 공부를 해놓고 내가 관심이 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종목풀을 구성을 해놓고 그런 것들의 이슈가 생겼을 때 매매를 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가능한 한 저희 그 객장 이야기에서는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룰 수 있도록 후행적으로 다루는 부분보다는 선제적으로 좀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노력을 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그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그 3분기에 대한 어닝 시즌이 이제 도래했습니다. 현재 4분기가 이제 들어왔는데 3분기 이제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 대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을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시장의 호황제를 먼저 살펴본다라면 현재 시장의 호재로 살필 수 있는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죠. 그리고 한편으로서는 지배구조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번갈아가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 그 다음에 배당 관련 투자가 유효하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악재라면 여전히 펀드 환매에 따른 기관의 매도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외 변수들, 도이치방크 문제라든지 북행 리스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시장에 상당히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호황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컨센서스와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그 현재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 168개 기업에 대해서 매출은 대략 3분기가 한 408조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영업이익은 36조 8천억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기존 전망치보다 좀 소폭 하회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가 꺾이면서 이런 부분도 꺾였다라는 부분들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분기로 넘어가면서 4분기 또한 3분기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1, 2분기가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3, 4분기는 생각보다는 다소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2분기에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37조였는데 3분기에는 36조 8천억으로 줄어들고요. 4분기 또한 이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4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의 전망치를 맞춘 적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평균적으로 5년 동안 컨센서스 대비 약 한 18% 정도 하회했습니다. 4분기 때는 여러 가지 이익에 대한 조정 요소들이 많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4분기 영업이익을 맞추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하회했다라는 점들,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들이 시장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결국 기업의 이익이 증가해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기업의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지수가 치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섹터들을 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정유가 전년 대비해서 한 250%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패션이 85%, 화장품이 36%, 운송이 21%, 은행이 17%, 철강이 14%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건설은 약 190%, 조선은 120%, 디스플레이는 41%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내용만 본다라면 현재 시장에서 높은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을 섞어 통틀어서 현재 저희가 알려진 바대로 정유나 화장품 이런 부분들이 이익 개선 폭이 커지고 있고요. 반면에 조선이나 건설 쪽이 이익 개선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주가 움직임을 보면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빠르게 캐치하시는 부분이라면 물론 정유는 강하지만 이런 거죠. 현재 화장품에 대한 이익 전망치는 높습니다만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고요. 바이오 섹터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조선이나 건설 쪽은 이익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결국 밸류 문제, 밸류에 대한 평가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에 대한 고밸류 논란들이 좀 있는 거죠. 따라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현재 여러 문제의 악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700포인트가 깨진 이후에 680포인트 또한 지금 이제 버거워하는 상황인데 코스닥 시장에 있는 일부 섹터들에 대한 이익 전망치들이 좋아요. 나쁘지가 않아요. 바이오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물론 한미약품 같이 어떤 그런 그 돌발 악재가 나온 것들도 일부 있고 임상에 대한 그런 것들이 성공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성들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 성장성을 반영한 밸류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런 인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밸류는 결국 시장에서 부여하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를 한다라면 30%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펄을 30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그러한 30% 이익 성장성에 대해서 좀 더 높은 밸류를 줄 수도 있고 좀 더 낮은 밸류를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현재 성장주에 대해 섹터에 대한 부분은 너무 많은 밸류를 줬다라는 부분들로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만 그렇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시야를 조금 넓혀서 생각하시면 글로벌적인 상황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자, 뭐 증권사에서 나온 얘기를 좀 보면 선진 증시의 퍼는 16배고 PBR은 2배 정도 됩니다. 근데 신흥국 증시는 퍼가 12배로 훨씬 더 선진국보다 낮고요. PBR도 1.4배로 신흥 증시가 선진국 지수보다 밸류가 낮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선진국보다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 충분히 이 밸류 상황을 놓고 보면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특히 한국 증시는 퍼가 10배고 PBR이 0.9배입니다. 신흥국 평균보다 더 낮습니다. 따라서 한국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충분히 밸류 논란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속에서 과연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에 대한 움직임이 좋느냐라고 본다라면 선진국, 신흥국, 한국 모두가 다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움직임이 좋습니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증권사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이게 2010년서부터 16년까지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시계열로 해서 차트를 만든 건데 거의 동조화돼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제가 몇 번 오프 모임과 이 번외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 증시의 움직임이 우리나라만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전 세계적인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면 그 흐름들이 거의 동조화돼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시장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좀 전에 앞서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의 개선은 현재 중소형주가 큽니다. 일부 대형주군들이 있고요. 하지만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은 대형주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정유주같이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유주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맞고요. 하지만 이제 그 적자 흑자로 돌아서는 조선이나 건설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은 그동안 너무 낮게 밸류를 받았다라는 것들이 인식이 되면서 턴어라운드하는 부분들로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요. 반면에 현재 화장품이나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성장을 할 것에 대한 밸류가 부여됐던 부분들이 다소 지금 꺾이는 부분들이다. 따라서 이익과 주가의 움직임이 다소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부분들로 이해를 하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중소형주들이 못 움직이는 문제는 다른 문제들이 또 있죠. 연기금을 필두로 한 기관의 수급이 현재 꼬여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을 산다라는 것은 국내물을 산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가치, 앞서 말씀드린 한국 증시가 신흥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보다 밸류가 낮기 때문에 항공물 자체를 사는 것이지 어떤 개별 종목과 어떤 특정 섹터를 산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전반적인 항공물을 산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현재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큰 흐름을 그리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시장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파리 기후 협정이 11월 5일 날 발효가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55개 국가가 의회 비준을 받아야 되면서 파리 기후 협약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파리 기후 협약을 이 그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요? 가을서부터 제 오프 지점 투자 설명회 나오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냐면 이게 그 상당히 좀 센 부분이에요. 기후협약. 이게 뭐냐면 거의 반강제적으로 선진국들과 개도국이 나서서 이만큼 그 기후에 대한 협정을 맺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산화탄소 감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탄소 배출권과 같은 어떤 그런 문제보다 더 크게 스스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여기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이 중국이에요,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고 거의 그 수준에 맞춰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게 발효가 되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문제는 중국이에요. 아시다시피 중국의 환경 문제, 여러분들 공해 문제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아시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중국이 전기차를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석탄이나 이러한 것들을 쉽게 바꾸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이 현재 전기차를 전 세계에서, 현재 전 세계에서 전기차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나서고 있는 게 북유럽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이제 중국인 조만간 전 세계에서 전기차의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가을서부터 전기차 오프 모임에서 지점 투자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된다라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더욱더 확대될 것이고 국내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덩달아서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의 테마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올 때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넘어갈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시장에서의 가장 큰 빅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두루 살피고 이미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이 움직이면서 저희 공동주식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주회사 문제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배당에 대한 문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오프 모임에서 파리 기후협약 때문에 중국이 전기차를 밀어붙인다는 부분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라면, 그리고 봄에 IT 부분들, 2분기 실적은 좋지는 않지만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IT 부분들이 좋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름서부터 계속 말씀드려왔던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시장을 좀 더 앞서서 그리고 그 속에서 종목을 발굴해서 투자하신다라면 충분히 좋은 종목들을 발굴하셔서 이 장에서도 이익을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됐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합니다. 자, 대충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장이 상당히 조금 좋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 같은 모습을 본다라면 주식 투자한다라는 게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상황이지요. 쉽게 기관의 매도세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어떠한 중심을 잡고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종목이 움직일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투자를 하신다라면 좋은 결과를 나타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 오늘 객장 이야기 51-1회 녹음을 마치도록 하고요. 지점 투자 설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 네이버 성실대형 주식 컨설팅 카페에 오시면 제 개인적인 핸드폰 번호나 지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거나 미리 선착순으로 예약을 해주시면 여기서 하지 못한 얘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녹음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